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셨고 이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그렇게 놀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서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의 반응에 자연스럽게 답변한 것이 결국 이 땅에 성령이 오시고 완성된 그 복음 속에서 최초의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강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 증거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인용되면서 요엘서와 시편을 통한 다윗의 글들이 증거되는 것들을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에서도 우리는 복음 증거의 자연스러운 순서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것은 아마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해시켰던 그런 사실들을 떠올리면서 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도 오늘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하는 설교들과 비교해서 이해할 때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고 증거된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기교나 또는 유머, 군중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꾸밈 없는 진리의 증거를 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세기에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언어에 대한 개발을 학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철학과 학문의 영역으로 수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끌어오고 있고 지금도 신학교를 가게 되면 언어를 어떻게 잘 구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학문으로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계가 성경에서도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는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하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바울의 경계를 듣습니다. 또 말을 그릇으로 해서 그 언어의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보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용어나 관심거리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도 역시 우리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에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바울사도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못 박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씀 선포에서 스데반과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말씀 증거들을 이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상고하고 또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나 놀라움을 일으키고 그 놀라움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해설되고 또다시 복음의 해설은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복음 속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움을 일으키고 인간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보다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의혹하고 그게 불신이든 좋지 않은 마음이든 술에 취했다고 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답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정거림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한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줘도 좋지 않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집어치워버리라. 이런 식이지만 주님의 인내와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도 역시 무한한 인내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주님의 풍성함을 멸시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인내는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계속 믿음 안에 있다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인내로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계속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변명하게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로마서 2장 4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마지막이 됐을 때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의 요청처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므로 사실 들을 귀를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주님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요청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바로 아침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흔들거릴 사람은 없을까라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것은 선자를 통해서 경계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5장 11절에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부터 취할 수 없다는 증거는 저들의 일반적인 상식,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오해를 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무지를 일깨우시고 타이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오래 참음의 은사를 참으로 귀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참음의 은사를 풍성히 가져서 인자하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에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같은 인내를 가짐으로 그들을 성령과 더불어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사실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앞의 변명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보다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글은 주로 불순종으로 형벌받는 백성들과 그럼에도 회개를 요청하시는 종말적인 예언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17절, 18절은 성령의 오심과 그 결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19절에서 20절은 말세의 징조들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세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앞부분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오순절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라면 뒷부분인 19절에서 20절은 이 역사의 종말적인 증거로 요한계시록에 증거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세론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이루어진 그리고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들을 동시에 선언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혼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7절, 18절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말세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 전부터라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구약의 예언들을 접하게 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는 이사야서 2장 2절이나 또는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먼저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의 때로부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말세의 기간이 벌써 2000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사실들을 봅니다. 광야에서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어간에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는 모든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됨과 아님의 차이는 육체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인 혈통의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 즉 새 언약의 약속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순종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으시는 역사를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이 사도행전 속에 구원받은 모습들도 역시 한결같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자녀들이요, 섬김에 있어서 종들인 새 이스라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남녀노소의 관계없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테스, 앞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있어질 일을 먼저 지금에 당겨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불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바로 프로페테스의 종류들입니다. 즉 예언의 종류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 불합리하고 죄악을 얼룩진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과학적으로 최첨단을 가고 있는 온갖 편리를 누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자기도 역시 그 과학의 최첨단과 편리의 최고를 달리는 이 역사 속에서 죽지 않고 육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는 이 역사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비극적인 상황이 닥치는,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오순절 당일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오늘 19절 20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얻을 약속을 누리게 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을 약속이라는 겁니다. 특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21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 역시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이죠.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을 부르지 않던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부를 수 없어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안 된 말씀이지만요.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했지만은 연이어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14절에 그렇게 연이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섬기면서 이 이름을 부르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이런 불신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말세여간 동안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역사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확신과 기쁨으로 구원의 주님을 목청껏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 예수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사는 증거합니다. 왜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언제나 예수도의 십자가로 귀결되고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 마무리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속에 계속적으로 증거해 왔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의 십자가 이전의 행적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2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던 이름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나 실상은 이 이름은 감추어진 이름, 신비의 이름, 이적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는 메시아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치를 그렇게 움직이셔서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이름이요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천한 나사렛 몫으로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랬죠. 그러나 이 예수로 하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즉 하늘의 능력으로 자연을 명령하시고 사람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시는 역사로 그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주님의 큰 권능은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행하신 그 주님의 능력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히라보로 디나미스거든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오늘 우리들의 귀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의 연이어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갖지 못한 그 불법한 로마의 권력자들의 손을 빌어서 의로우시고 무지한 주님을 죽임으로 결국 하나님의 예정과 정하신 뜻을 성취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악함이 용서될 수는 없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악한 일에 적절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선한 일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구원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죄 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도의 역할이 끝났다면 죄인들의 사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4절에 오늘 그랬죠. 어둠은 절대로 빛을 가릴 수도 없고 빛을 잡아들 수도 없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은 절대로 생명을 잡아들 수 없는 한계를 가집니다. 사망의 세력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사망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계속 죽음에 받쳐졌던 범죄한 인류를 위해 죄와 상관없는 승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던 것처럼 그를 믿고 순종하는 그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는 죽음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살리심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확신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성취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멸망을 그의 벗으로 여기셨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살 방도를 비록 죄악의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계속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떤 것 하나도 주님과 관계없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악하여 버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셨고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설령 더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언약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이 역사의 말미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의지하여 마지막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생명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형벌과 멸망의 날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멸망이 후련히 다가오기 전에 아직도 이 세상의 마지막을 모르고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을 예수도의 대속의 죽음과 은혜에 참여시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시키는 일을 여기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